사도행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언급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성경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로 되어 있고 그의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최소한 두 명의 누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한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제일 가까이서 잘 보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안에서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족은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이게 마음속에 가족에게 더 예의를 잘 갖춰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에게 함부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 믿음이 인정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 그냥 평범한 한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30세 이전까지 어떤 공적인 생애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다 평범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이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참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마침내 마지막 자리에서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여기 보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11명의 사도들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신약교회를 이루면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고 또 사도 바울서의 서신을 보시면 이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사도들이고 여자들이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한 마음이 된다는 그럼 누구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11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변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그 마음 하나로 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 할 때 그것이 박노찬 형제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장영민 형제의 마음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이 한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럼 사람의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참 모범적이고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을 때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한 설교가 8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들어갈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또 13장부터 28장의 내용까지가 조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반부 12장까지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다. 그 다음에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뭐였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의 사역의 골자는 회개하라. 너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부분, 그거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믿으라 하였습니다.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 기록이라면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그럼 어떤 구절이었냐? 여러분 시편 69편을 한번 가보시면요. 시편 69편에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전반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요나가 떠오르시죠? 요나가 언급한 그 땅의 맨 아랫부분이 생각나시죠? 지옥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이 부분도 지금 형제들에게 배척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구절이죠. 또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그 정결케 하실 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실 때 제자들이 떠올렸던 구절이 이것이었죠. 그렇죠? 주를 향한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하는 이 구절이 떠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죠. 이것이 21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쓸개즙을 이렇게 마치 그 어떤 그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전반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그 이제 시편인데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유다를 생각하며 유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구절로 지금 베드로가 해석한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을 보시면요. 시편 109편에 6절에서부터 보시면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신다는 이 구절,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그가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보시면 다시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좀 전에 우리가 본 시편이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자, 이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대언된 말씀이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그 유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유다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었다면 그러면 그러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어서 유다가 그런 역할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러면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자이고 유다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궤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아마 주위에서 들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 유다도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면 아, 그 예언을 성취하느라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유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면 구원받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 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걸 이제 운명론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결정론, 운명론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게 지금 칼빈의 예정론도 이런 맥락에 서 있는 것이죠.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것을 미리 기록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다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미리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재밖에 체험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방금 0.01초 전에 지나간 것도 이미 과거예요.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고 끊임없이 지금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요. 그리고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지금 현재나 우리의 미래가 한눈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제한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노찬이라는 사람이 1966년 9월 4일 음력 9월 4일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살 경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지면 예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가봐야 아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이미 한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유다의 행동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미리 기록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 이 기록을 할 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것과 또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사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가 지금 메시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반당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 이런 건 사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것을 알았건 알지 못했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성경 기록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 구절들을, 시편의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이 선포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이 선포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도 시편의 성경 구절이 유다에 관한 그 예언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의 20절 다시 보시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신만으로 공부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는 이런 구절들을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유다에 관한 구절이었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이러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잠깐 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잠깐 보시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24장에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쭉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잘 보세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더저좀더 머물러 주실 것을 강권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좀더 머무셨고, 음식 앞에 앉았을 때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셨다. 그리고 또그 이후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33절에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때예요. 그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영인가 할때 이제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지금 구운 생선과 42절에 보니까 벌집 한 조각을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4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구약의 성경 기록들의 그 구절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그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그 글들을,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어부였지만 정통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그 성경 기록들, 그 성경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 앞에서 지금 부활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지금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열어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뜨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뜨이는 것,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하고 졸립고 수면제와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그 말씀들이 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 그때 이 말씀들이 살아서 말씀 한자 한자가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